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중국과 소련 그리고 북한 공산주의 3국 간의 대남 무력 공격에 대한 완전한 합의 아래에 북한군이 기습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무방비로 전쟁을 맞이한 대한민국 국군은 개전 3일 만에 서울을 완전히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약 2개월 후인 8월 초에는 낙동강 일대까지 밀려나서 최후의 방어선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의 적화통일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발빠른 참전으로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이라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전략적 승리를 토대로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연합군은 서울을 수복함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잃어버렸던 거점들을 다시 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같은 해 10월 말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올라갔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중공군의 대규모 인해전술로 인해서 다시 남쪽으로 철수하게 되었고 약 2년에 걸친 소모전 끝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끔찍한 포성이 멈추게 됩니다. 이 끔찍한 전쟁으로 국군 60만 명 이상, 유엔군 15만 명 이상이 전사하였습니다. 민간인 피해 또한 남북 합쳐서 약 250만 명에 이르는 끔찍하고 비극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산주의의 악한 정권 아래에서 적화통일의 위기 속에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셨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오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내일은 6.25 전쟁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대한민국 국군과 수많은 유엔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대한민국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이것처럼 전쟁의 역사로 얼룩져 있습니다. 세계사는 곧 전쟁사라고 할 정도로 전쟁이 많이 발생했죠. 수많은 희생자들 또한 발생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전쟁은 다시는 있으면 일어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도 이러한 전쟁의 피해자이며 전쟁 포로였습니다. 기원전 603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침공하였고 다니엘을 포함한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97년부터 586년까지 2차 3차에 걸친 유다 침공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함락시키고 대다수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기에 이르렀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온 다니엘은 그 지혜와 총명함을 인정받아서 신바벨론 제국과 메대 바사 제국이라는 두 대국 그리고 네 명의 왕을 섬기는 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일생은 그리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일단 그는 나라를 잃고 포로의 신분으로 타국으로 끌려온 전쟁 포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혐오하던 수많은 이방의 우상들과 점성술, 마술, 주술 등 세속적이고 더럽게 타락한 문화, 종교, 그리고 철학 등으로 얼룩진 바벨론 땅에서 그것들을 배우며 또 그것들을 행사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안에서 총애를 받는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한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합니다. 그는 모진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은 그러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언뜻 봐서 그럼 이제 다니엘이 조금 마음이 편해졌나? 왕과 대신들에게 인정받다 보니 형편이 좀 나아졌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를 점령하고 다니엘을 포로를 끌고 왔던 장본인인 느부갓네살 2세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은 너무나도 꺼름칙한 것이었어요. 너무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 때문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왕은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난다 긴다는 마술사, 주술사, 점쟁이들, 점성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왕이 이렇게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내 꿈이 의미하는 말을 설명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잠시 대기하면서 왕을 쳐다봅니다. 왜요? 꿈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줘야 그 꿈을 해석하든지 뭐 하든지 할 것 아닌가요? 그런데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왕은 눈만 껌뻑껌뻑거리지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신하들이 물어봅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해몽하여 드리겠습니다. 아, 왕이시여, 꿈의 내용을 알려주셔야 저희가 뭐 해석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드리죠 라고 부탁한 것이죠. 그러나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1차 뜨거기죠. 내용도 안 말해주고 너희의 집은 쓰레기더미가 될 것이다. 너무 심하죠.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말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과 상과 큰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그 해몽을 나에게 말하여라. 이건 그냥 어떤 얘기죠? 죽인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꾼 꿈을 어떤 꿈인지 내용도 얘기해 주지 않고 그 꿈의 내용을 알아내고 그 내용의 해석까지도 해내라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제가 어젯밤 꿨던 내용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 꿈꾸지 않았어요. 되게 꿀잠 잤거든요. 없습니다. 누구도 해내지 못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에 왕은 아마 분노조절 장애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극대노를 합니다. 너무너무 극대노를 하면서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쓸모없다.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안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실행하려고 찾아온 시위대 장관 아리옥에게서 그 자초지명을 설명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찾아가죠. 상당히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께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일단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놨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약 제가 다니엘이었다면 시간 벌었으니 얼른 짐 싸서 눈에 띄지 않은 곳으로 도망쳤을 것입니다. 시간 벌어놨으니까요. 그죠? 이제는 끝이에요. 왕의 분노가 극에 달았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모든 지혜자를 죽여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시위대 장관 아리옥을 필두로 그 명령을 시행하기 직전입니다. 끝난 거예요. 아주 잠시간의 시간만 벌어놓은 상태입니다. 전후, 좌우, 위아래 다 막혔습니다. 도망을 가던 자포자기하고 죽음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마치 한국전쟁에 비유하자면 두 달 만에 낙동강 정상 뒤로 밀려서 오늘 혹은 내일 혹은 모레 밀려올지 모르는 북한 괴뢰군을 기다리며 노심초사하고 있던 마음과 비슷할 겁니다. 언제 죽을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시간 문제지 죽는 거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마지막에 다른 것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 개인의 상황이든 우리 가정의 상황이든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나 사회의 상황이든 심지어 국가의 상황이 풍전등화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미 우리의 손을 떠나버린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주시며 역사하실까요? 자, 끝난 것 같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아 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아 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 속으로 밀어넣는 상황과 환경은 어떤 종류의 상황일까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그러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될까요? 강아지만 지나가도 그런 극심한 공포를 느낀다는 건 병이겠죠. 그 정도에선 느끼진 않아요. 그죠? 내가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손을 떠났다. 내가 감히 책임지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극심한 극도의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이 시험이다. 갑자기 두려워지시나요? 시험 이제 끝나고 왔는데 또 시험이다. 이런 간단한 문제는 두렵기는 하지만 극심한 공포심을 주진 않습니다. 벼락치기를 하든 다음 시험에 메이크업을 하든 하면 됩니다. 책임질 수 있는 소지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한순간의 실수로 수백억대의 사기를 당했다, 암 말기의 상황과 같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거나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적거나 아예 없어졌을 때 우리는 공포심,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상황을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10대의 나이에 끔찍한 전쟁, 자신의 나라가 함락되는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부모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전쟁 중에 전쟁 고아가 됐었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왕궁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점성가나 주술가, 마술사로 훈련받는 코스에 발탁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바벨론에 타락하고 추악한, 더럽다, 추악하다, 이 역겹다라고 했던 그 마술, 주술, 점성술 등 이방 문화와 학문을 배워서 동물만도 못하다라고 여겼던 이방 왕을 섬겨야 하는 처지에 그가 처하게 된 것이죠. 이런 끔찍한 절망과 좌절, 적국이 잡혀와서 낯선 환경, 낯선 문화, 낯선 학문을 배워서 짧은 시간에 탁월한 결과를 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좌절하고 낙담하여서 우울증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거나, 두 번째, 빨리 현실과 타협하여서 바벨론에 찰싹 붙어버리거나, 둘 중 하나를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뜻을 정한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합니다. 그곳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이렇게 좌우 앞뒤 모든 것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에게 흔들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이러한 일생을 익숙이 알고 있습니다. 그는 웬만한 사건 사고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비밀을 우리는 본문 21절에서 잠시 훔쳐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때와 시작.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지식을 주신다. 다니엘의 고백 중에서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표현이죠?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뭐 하시기도 한다? 세우시기도 하신다. 지금 다니엘은요, 현존 최강의 강대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을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지금 나왔죠? 네,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것 같은 왕도 누가 임명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 위에 오직 하나님만 계심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사실인 것으로 믿고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고 실천하고 선택하고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믿고 있었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지혜를 죽인다고 명령했을 때도 당당하게 그 왕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일을 죽이겠다라고 명령해도 그 명령조차도 누가 허용하시고 허락하셔야 실효성이 있다고 믿었을까요? 네, 느부갓네살 왕을 임명하시는 최고의 주권자, 이 세상 모든 것의 소유권자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가 모시고 믿고 따르는, 우리가 관계 믿고 살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 혹 그 어떤 권력자라도 모두 하나님의 발 밑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위협하는 모든 문제도 최종적으로는 누구의 밑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 권위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아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과 법으로 알고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여 철저히 지키려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이 세상 그 어떤 기준이나 압력, 가치나 문화보다 크게 보아 주님의 뜻의 나의 생활을 철저히 순종시키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유지하고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며 그 사람을 통하여 큰 위기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시며 그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큰 문제 앞에서 먼저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절망적인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에 찬 명령 앞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왕의 명령이에요. 떨어지면 시행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 테니 얼마가든 시간을 달라고 해서 시간을 벌어놨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짐 싸서 도망간 궁리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신실한 새 친구를 집으로 불러 모아서 그간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인 2장 1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지금 다니엘이 어떠한 부탁을 하고 있나요? 다른 부탁이 아니라 기도하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자.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시샘하는 사람 대신들이 그가 기도하는 그 행위를 모함하여서 그것으로 그를 죽이려 했을 때도 심지어 사자굴도 들어가죠.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고 놀라운 두려운 거룩한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기에 그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저 단순한 두려움의 대상, 기도와 예배의 대상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은 또한 아닙니다. 본문 20절로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찬송하였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은 그저 그분을 두려운 분으로 인식해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배우고 묵상했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이심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모든 것의 창조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비롯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께서도 이와 비슷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거든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저 관념적으로 막역하게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분이야 창조자야 두려워할 분이야 라고 생각하며 무서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분을 진심으로 알고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에 그분을 향한 거룩하고 즐거운 행복하며 동시에 무거운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에게서 만물의 주인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념, 관념, 가치 등등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또한 창조되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하고 알고 이해하고 습득하는 등 이성과 지성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지식과 논리, 경험과 학습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즐기면서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 평안과 안정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지식, 지혜, 모든 것들도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소유하십니다. 그 안에는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식도, 학식도, 명철도, 지혜도 포함됩니다. 다니엘은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함으로 섬겼기에 느부갓네살 왕의 말도 안 되는 요구, 내 꿈의 내용도 알아맞히고 그 내용의 해석도 하여라 라는 요구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 통찰과 명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인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라고 다니엘은 진심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를 찾아가죠? 병원을 찾거나 약국을 찾아갑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학원을 찾습니다. 물건이 필요하면 쿠팡을 찾거나 이마트와 같은 몰을 찾아갑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지체 없이 그것을 찾아갑니다. 놀란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문제도 아니고 절망의 나라 끝에 던져질 것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누구를 찾아가고 계십니까? 다니엘처럼 나의 생각과 경험, 나의 논리와 판단을 내려놓고 만왕의 왕, 모든 것의 소유자, 모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전능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 밤 다니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함으로 모든 문제와 상황 앞에서 가장 먼저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본문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장 먼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과 기대, 상상을 초월하여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다니엘의 경우에서도 보고 여러 경우에서도 보게 됩니다. 꿈을 꾼 당사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알려주지도 않았던 그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꿈의 상세한 내용과 그 해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하여 모조리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당시 다니엘의 영적인 민감도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 민감도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며 동일한 역사를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다니엘은 다음날 곧장 시의대 장관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장관님, 제가 알아냈으니 저를 왕 앞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아리옥은 급하게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다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집에 가서 뭐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찝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만 안 것이 아니라 그 꿈의 해석까지도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 이어지는 다음 장면은 당시 시대를 고려하면 말도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 포로에 불구한 다니엘에게 뭘 하죠? 절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왕이 전쟁 포로 앞에 절을 했어요. 그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칭송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7절 말씀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에서 으뜸가는 신이시오,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꿈을 풀이하기 전에도, 풀이하는 중에도, 풀이하고 난 후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계시되었고 약속되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자기가 믿고 의지하며 경외하는 하나님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낸 것이 우리의 상시선에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예 목사님, 다니엘이니까 가능하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아예 특별하니까 그랬겠지라는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과 성경의 기록을 알고 있어도 우리는 그런 생각 속에서, 절망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위축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전하지 못해도요,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조금씩 더 견고하게 붙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져서 괜찮아요. 또다시 금방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어도 절망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논리, 경험과 지식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 눈에 보이는 것을 비롯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식, 논리, 경험, 지식, 세상의 원칙, 원리 등 이러한 개념과 관념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상식과 논리를 정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것 안에 갇혀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건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상식이 하나님을 정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상식을 정하신다고요. 우리가 처한 환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영광을 위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런 겁니다. 이건 너를 훈련시키고 다듬어서 성장시키려는 도구에 불과한 거야, 위축되지 마 라고 하신다면 그런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너에게 선한 것으로, 그리고 나에게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거야 라고 하신다면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은 기적도 하나님께는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상식과 예의, 기본 논리와 합리성을 벗어나서 무지성으로 살아가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 건 다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기대하며 기도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식을 깨고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와 합리성을 깨는 것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번 그렇게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알아 그분을 제한하거나 내 논리와 경험의 틀에 가둬두지 말자라고 감히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았고 경험하였고 진정으로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의 소유자, 주권자임을 기억하고 절망적이고 끝장난 상황에서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에서만 일어난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죠? 아닙니다. 6.25 전쟁이 공산주의 북한 괴뢰군의 승리로 기울어져가던 1950년 9월, 그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놓는 놀라운 작전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일명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 즉 인천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을 이끌었던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투철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녀를 위해 썼던 기도문이 유명할 정도이죠. 기독교 정신이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진정한 자유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던 맥아더 장군은 주위에서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은 5천분의 1밖에 안 된다, 아니 그거보다 잘 것이다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절대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받던 상륙작전을 모두의 의심과 염려를 꺾고 성공시켜냈습니다. 많은 희생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는 이루어낸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맥아더 장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식과 논리, 모든 확률을 깨부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통하여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수많은 좌절과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으며 누구를 의지하고 계신가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다시 넘어져도 좋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무릎을 꿇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황을 뒤집어 역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나의 가정이, 내가 속한 직장이, 학교가, 공동체가, 나의 진로가, 나의 인생이, 심지어 국가가 끝났다고 여겨지는 상황을 느끼고 있고 그 상황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 앞에 그분의 이름을 부여잡고 무릎 꿇어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도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케 하실 것입니다.